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중식구 여러분, 저는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사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자매님들, 우리 마중식구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저희는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는지 혹시 아시나요?
누가요?
아, 네, 문제가 너무 쉬웠네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여정을 갔던 그 사도행전의 기록이 우리가 2년 전에 함께 묵상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 이전에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우리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그 초대교회의 사역이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 서로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행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비추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마중 식구들과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네, 누가복음은 어떤 기적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 천사, 마리아도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낯선 문장이 먼저 나오는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이 하늘에서 떨어진 신화나 어떤 전설 같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중에라는 표현이 참 중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의 신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함께 운행하셨다라고 일하고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는 복음을 신비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누가는 열두 사도, 열두 제자 그룹, 뭐, 그들은 아니었죠. 누가는 목격자에게서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날 때마다 그 들었던 것들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죠. 복음은 여기서 제2세대의 신앙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복음은 직접 봤다라고 하는 목격자의 권위가 아니라 이것이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전해지고 있는 증언의 과정이 이미 누가의 세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는 표현이 독특해요.
네, 그냥 말씀을 전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일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헬라어 원문에서도 일꾼이라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원래 뜻은 아랫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배에는 아래층에 방향도 보이지 않고 그냥 정말 지하실에서 계속해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의 그 함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누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초대교회가 땅끝까지 어디까지 닿았는지 이런 방향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내 앞에 주어져 있는 노를 순종하면서 책임 있게 그 자리를 지키며 일하는 사람,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시간을 움직여가는 사람, 이것이 일꾼의 역할이고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인간이 저자가 아니라 우리는 운반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누가는 자신을 위대한 신학자로서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자신은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리한 전달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누가복음이 쓰여져 있습니다.
네, 차례대로 써내려가노니라는 말도 눈에 들어와요.
네, 여기서 차례대로 썼다라는 것은 그냥 시간 순서대로 썼다라는 뜻이 아니라 의미의 흐름대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순서와 방식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들의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느린 복음이군요.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은 급하게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의 구원자시다 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구원의 복음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천천히 스며들듯이 바라보게 하는 복음서입니다. 데오빌로가카요 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누가의 목회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군중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대중을 향해서 쓰여지지 않았고 한 사람에게 목적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발송되는 편지 형식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존 인물이면서 동시에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독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얼굴을, 그 이름을,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것은 모두를 위한 이야기이지만 너 한 사람을 위한 편지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갑자기 헤롯 시대가 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인물로 나오네요.
네, 누가는 일부러 화려한 인물들을 피하고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이 늙은 제사장 부부를 등장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으나 자식이 없었죠. 이 문장은 누가복음 전체에 등장하는 인간이해를 보여줍니다. 의롭지만 결핍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찾아갑니다.
네, 그건 지금의 저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결핍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온전한 인간, 이런 인간들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바르게 살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결핍과 빈자리가 남아있는 사람들, 그 빈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서 17절을 읽어주세요.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하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네, 사가랴는 분향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형식은 완벽하지요. 그러나 누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가랴가 기대했다고. 오히려 사가랴는 그냥 의식적인 오래된 전례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이 들어간 그저 충성스럽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그 자리에 갑작스럽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기도는 했지만 기대는 없었던 거네요.
네, 정확한 표현이네요. 신앙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어쩌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에 아무런 응답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인 우리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네, 천사가 나타나자 사가랴가 무서워했어요.
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거실 때 그 첫 문장은 거의 항상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인간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죠. 내 기도가 나에게 들렸다.
네, 사가랴 입장에서는 이미 포기한 기도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유통기한을 정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기도를 잊어버리지만 내가 한 기도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천사가 분향단 오른편에 나타납니다.
사가랴가 무서워하자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말씀이 그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두려움은 정보를 차단하고 계시는 관계를 엽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지만 겁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군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반응이고 평안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천사의 말 중에 가장 파격적인 문장은 바로 이것인데요. 내 기도가 들려졌다. 근데 사가랴는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당연히 깜짝 놀라겠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응답받는 관계적인 상호소통의 기도를 하는 기도자로 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이미 내려놓은 기도를 다시 꺼내신 거네요.
네, 하나님은 인간이 포기했다고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히브리 전통에서 기억은 현재를 다시 움직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네, 사가랴의 아이의 이름을 미리 정해 주시잖아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름은 정체성인데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가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결과가 아니라 사명의 출발점과 같습니다.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어떤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은혜를 선언하십니다.
그 아이가 해야 할 일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하고 있네요.
네, 이것이 누가복음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소명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주어집니다. 요한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네, 주의 앞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네요.
네, 요한의 위대함은 그 위치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소개하는 인간의 어떤 위대함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는 말라기서 마지막에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그 기능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거역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회복시키는 그 관계가 연결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사가랴가 던졌잖아요.
네, 질문의 내용보다 그 근거가 문제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을 근거로 삼습니다. 나는 늙었어요. 우리 아내도 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네, 질문은 했지만 열어두지는 않았네요.
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아냥 또는 조롱 또는 불신 이런 것들을 표현 질문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게는 닫아둔 것입니다. 이렇게 닫힌 질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아니죠. 의심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말문이 막힙니다. 이것은 사가랴를 벌하신 심판이 아니라 사가랴가 보호되어야 하는 보호장치였습니다. 사가랴에게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짓밟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네, 침묵하시는 것이 처벌이 아니라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죠.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이상하게 여겼잖아요.
네, 누가는 일부러 시선을 성전 밖으로 돌립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있는데 성전 밖에서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두 공간을 동시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장면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일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밖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죠.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딘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사가랴는 말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네, 말이 많아질수록 말씀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내 마음에 두고 침묵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떠벌릴 때, 이것을 자랑할 때 그것이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누가는 장면을 이동하는데요.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전환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사장, 분향단, 전례의식 그런 장면에서 이제 하나님은 굉장히 이스라엘 지도에서 주변부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사렛 동네로 이동하셔서 조명을 켜십니다. 갈릴리, 그 중에서도 나사렛, 지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아무도 그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동네입니다.
하나님이 점점 성전 중심에서 멀어지시는 느낌이에요.
네, 누가복음은 이것을 후퇴라고 표현하지 않고 확 확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중심을 정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네요.
네. 아주 급진적으로 인사하죠. 헬라어로는 완료 수동형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마리아가 뭐 은혜 받을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돼도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아직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의 행위 이전의 존재를 향하여 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혜는 이미 주어진 것이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유가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천사의 말에 마리아도 놀라잖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놀라, 그러나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사가랴는 두려워했고 마리아는 이 상황을 헤아립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지요. 마리아는 사유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마리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같은 말이 주어지네요.
네, 여기에서 이유가 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사가랴에게는 기도가 들렸다라고 하시고 마리아에게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의 흐름인데요. 기도는 응답으로 나타나고 은혜는 그 다음에 감당할 소명으로 이어집니다. 26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슈아라고 히브리어는 말하는데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은혜를 증언하는 이름이라면 예수는 그 구원 자체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엄청 장엄하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왕위, 영원한 나라. 그러나 누가는 한 가지를 일부러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 왕국이 오는지는 아직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늘 이렇습니다. 약속을 먼저 주고 어떻게 방식은 나중에 드러납니다.
네, 마리아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질문하죠.
네, 이 질문은 사가랴의 질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가랴는 그건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고 가능성이 닫혀있다라고 말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지 경로를 묻습니다. 이게 되겠어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네, 질문이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일부가 되는 순간이네요.
네, 정확한 표현이죠. 누가복음에서 믿음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열린 질문을 동반한 신뢰입니다. 천사의 대답은 설명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이것은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누가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고 대신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해보다 임재가 먼저네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서 또 엘리사벳 이야기를 다시 꺼내죠.
네, 하나님은 마리아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결단할 때 관계 속에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은 여기서 완성이 되는데 설명도 증명도 보증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순종, 자기 몸을 내어주는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사가랴는 침묵으로 준비되었고 마리아는 응답, 아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이 조용한데 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누가복음은 외치지 않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억으로 시작되고 증명이 아니라 응답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이 아멘하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기도하지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말은 남아있으나 마음은 오래전에 접어든 채로 성전안을 서성입니다. 오늘 사가랴의 침묵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응답을 상상하지 않으면서도 기도의 형식만 붙들고 있었던 연약한 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한 기도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늦어진 응답이 거절이 아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이 멈춰야 할 때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설명되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해하지 못해도 동행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고백 앞에 섭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자주 이루어질 결과를 먼저 묻고 안전한 길을 먼저 계산하며 우리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명 없이도 응답했던 마리아의 조용한 아멘을 우리의 기도로 배우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말씀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려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 머무는 통로가 아니라 끝내 육신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때가 언제인지 아시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시간을 정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시기 위하여 왕궁의 보좌보다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태를 찾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결핍이 많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주님께 아멘으로 답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주 성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세운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한 주는 지난주에 적용했던 믿음으로서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던 그런 한 주였는데요.
네네.
일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그런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제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너무 훌륭합니다. 네, 지장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이번 한 주 일로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헌신은 자꾸 뒤로 밀리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제 삶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지 또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한 주였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에 자기를 비추면서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또 새로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주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 집중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 있었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었어요. 자,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워하며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공모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나사로를 살렸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건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명분상으로는 사람이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며 로마 정부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여 군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내세웠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사용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했었죠. 자, 혹시 그때가 언제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유월절이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셔야만 했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계략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을 날짜를 직접 정하신 거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죽을 날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세운자매 말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도 결코 좋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이러한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만한 따뜻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이야기라고 하니 더욱 궁금해지네요.
네,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1절 말씀을 보니 유월절이 되기 전 엿새 전이다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돌아오는 유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 같나요?
돌아오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건가요?
맞아요.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때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2절 말씀을 보면, 자, 2절을 읽어주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나사로가 살아난 일로 인해서 서로 기뻐하며 잔치를 연 건 아닌가 싶어요. 나사로와 마르다 집에서 잔치가 시작되었고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쯤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모두가 잔치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 그때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고 있죠?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겼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여기에서 향유가 나드 한근이라고 하고 있는데 나드는 향유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드는 히말라야 고산 지대에서 나는 식물에서 채취한 향유로서 굉장히 비싼 향유에 속합니다. 그리고 한 근이라고 하는 건 대략 한 350ml에서 850ml 정도 정도 되는 양인데 결코 적지 않은 양이에요.
굉장히 비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비쌌어요.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말에 따르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당시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마리아가 굉장히 부자였던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마리아가 부자여서라기보다는 당시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돈을 맡기거나 저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여인들은 돈이 생기면 비싼 향유를 사두었다가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그걸 팔아서 자금으로 마련하곤 했습니다.
일종의 저축 같은 개념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금이나 보석 같은 역할을 향유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젊은 여인 대부분은 이런 향유를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꼭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당시 여인들에게는 향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들은 돈이 생길 때마다 향유를 사서 모아 보관하다가 결혼할 때가 되면 그것을 팔아서 결혼 자금으로 사용했거든요.
일종의 결혼 지참금처럼 향유를 모았던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자기의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향유를 부어버리면 마리아는 결혼할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당시 향유는 매우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부자이거나 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지 않는 이상 여인이 다시 향유를 모으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향유를 다시 모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걸렸던 시간만큼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또 향유를 다 모았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결혼 적령기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리아도 그 사실을 알았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건 마리아는 결혼하는 걸 포기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향유를 쏟았던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말 그대로 자기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수고롭게 향유를 모아왔던 과거의 시간도 또 향유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었던 미래의 일도 또 앞으로 이루어갈 가정까지 기꺼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희생과 섬김이 새롭게 다가오네요.
네, 그렇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향유는 자기의 삶 전체였고 그러한 자기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있는 한 제자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마리아를 보면서 자, 가롯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마리아를 나무라 하며 화를 내는 것 같아요. 마치 마리아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다음 구절에서 가룟 유다의 실제 마음이 어땠는지가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둑이라고 하고 있어요. 또 돈계를 맡았는데 거기에 있는 걸 훔쳐갔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공동생활을 했었고 자, 그렇게 생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가룟 유다가 담당했던 걸로 보여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공동 자금으로 사용되는 돈계에 있는 돈을 훔쳐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 지금 가룟 유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건가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었고 그래서 자기의 삶이 담긴 향유를 예수님께 기꺼이 쏟아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자기의 삶의 전부였던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땠을까?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 혹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나요?
생각해보니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헌신하거나 드렸다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의 미래를 위해 또 출세를 위해 따라다녔던 거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기들의 성공할 미래를 위해 필요한 존재로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분이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존재였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뭔가를 얻을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낭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롯 유다가 그렇게 화를 내며 마리아를 나무라던 거군요.
네, 맞아요. 가롯 유다의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화를 내는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다그치는 가룟 유다를 제지시키시면서 마리아가 한 일을 예수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한 일로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래할 날을 위하여 한 일로 간직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일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당시 마리아가 쏟았던 향유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 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향수는 아침에 뿌리면 저녁 때쯤 되면 거의 냄새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자,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여인이 예수님께 부었던 향유는 조금 다릅니다.
냄새가 더 오래가는 건가요?
더 오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의 특징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 유대 지역은 대부분 사막 기후로서 물이 풍부한 곳이 아니었어요. 또 땅이 물을 머금는 토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물이 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 사람들은 몸을 씻는 게 힘들었었습니다.
물이 귀한 곳이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자주 씻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사람 몸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유를 사용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향유는 냄새가 워낙 진해서 한 방울만 몸에 발라도 일주일 이상 냄새가 났다라고 해요.
한 방울만 발라도 일주일이 간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병이 다 부어진 거잖아요. 그럼 향기가 엄청 오랫동안 났겠네요.
네, 그렇죠. 아마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향유 냄새가 진동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중요한 게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앞두고 계셨다라고 했었나요?
일주일 뒤 유월절이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읽었던 12장 1절 말씀에서 지금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으니 6일 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보내게 되는 일주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몸에서는 어떤 향기가 났을까요?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향유 냄새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는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다가갈수록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완전한 인간이신지라 분명히 마음이 괴로우셨을 거예요.
네, 그러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앞으로 있을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셔야만 했고 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지켜봐야 했고 겟세마네에서 땅이 피처럼 흘러내린 듯한 심적인 고통을 견뎌내셔야만 했습니다. 또 위기 앞에서 자기를 떠나가는 제자들을 지켜봐야 했을 거고요. 자, 계속되는 고난의 시간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코가에 어떤 향기가 맡아졌을까요?
마리아가 쏟아들였던 향유가 맡아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더 나아가서 후에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시고 끌려가 모욕당하십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옷을 벗기며 희롱하고 또 가시 면류관을 씌우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죠. 자, 그렇게 조롱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도 모멸감과 수치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인격체이시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의 몸에서는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 냄새가 계속해서 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통함 중에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 냄새를 맡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지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며 모멸감을 주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견디시지 않으셨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향유 냄새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위로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의 희롱이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채찍질 당하게 되십니다. 아마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거예요. 바로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코가에 맡아지는 향유 냄새.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다시 힘을 내셨을 거예요.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향유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도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냄새는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 냄새였을 거예요. 아주 진한 마리아의 삶이 담긴 향유 냄새요. 결국 그렇게 자기의 과거와 미래를 쏟아부었던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죽음의 길까지 끝까지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을 격려했을 겁니다.
마리아의 헌신된 삶이 예수님을 위로했다는 게 더욱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여인의 헌신, 여인의 섬김이 함께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께는 큰 의미로 다가왔던 거예요. 자,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께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겠죠.
제자들과 마리아의 모습이 너무 비교되네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 자기들의 성공만을 바라고 있다가 결국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떠나버렸지만 자기의 삶이 담긴 향유를 부어드렸던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의 모습 속에서도 제자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의 삶을 쏟아드렸던 그 모습이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려진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게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의 삶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을 생각만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쏟는 시간, 돈, 노력, 이러한 것들을 허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저도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제 일에만 마음을 쏟으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고 헌신하는 걸 아까워할 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마음이 무겁고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네, 만약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느끼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리아와 같은 헌신과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또한 마리아와 같은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아멘. 저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나온 마리아의 모습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예수님께 새 힘을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받기만을 바라는 신앙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쏟아부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향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마리아가 자신의 과거와 미래가 담긴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어 주님의 마음을 위로했다는 부분이 가장 깊이 마음에 남았는데요. 저는 여전히 받기만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서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연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긴 향유였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 모습을 너무나도 예쁘게 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하게 되면서 제 삶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한테 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쏟아낼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조선의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만민의 장래. 믿는 자는